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1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또 앞으로 한 두 주 정도 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은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큰 송축시와 같다, 찬송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첫 부분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여 5절까지는 찬송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부터 9절까지는 찬송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찬송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로 인해 우리 찬송의 내용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은 왜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현실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먼저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기업을 모르게 될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셨고 천국 기업을 얻게 하셨고 천국 기업을 온전히 누릴 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가고 계시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in this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적으로 더 해석이 맞아요. 이 안에서 이것으로 인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In this you greatly rejoice. in this. 이로 인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어떤 시험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6절의 in this에서 this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보다 먼저 앞서 오는 오늘 말씀드렸던 3절에서 5절의 전체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3절에서 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시고 있고 또 장차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성도들은 어떤 시련들도 이겨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이것 in this 할 때 this를 좀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통 헬라어 문법에서 this라고 하면 전체 내용을 뭐 가리키는 적도 있지만 바로 그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왔던 단어를 가리키기도 해요. in this 하면은 그 앞에 가장 가까이 나와 있는 단어. 그래서 6절이 in this, 이 안에서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 this라는 것은 5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원어로 볼 때에 5절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The last time. 말세입니다. 마지막 날. 특별히 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6절의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이루어질 영광의 현실로 인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광에 이를 그날을 바라볼 때에 지금의 어떤 시련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예요. 성도의 현재의 기쁨이 그날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성도의 현재의 기쁨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 현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이 무엇이고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이제 이어오는 7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요. 여행을 가서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기쁨이 있어요. 가는 즐거움. 그날을 바라보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즐겁습니다. 그 마지막 현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을 7절부터 9절까지 설명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또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장차 임할 확실한 현실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을 주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장차 임할 현실이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장차 임할 현실이 나에게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약속으로 분명히 주셨는데 그 현실에 내 믿음을 두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만이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장차 이를 소망이 주장하지 않고 문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비참한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병든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육체의 현실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은 장차 임할 현실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 천국 현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뭘 붕뜬 소리 누가 가봤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현실은 지금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 보는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의 현실.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 삶이 주장하게 하는 것.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인내하게 하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확실하지 않은 것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가더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확실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믿음을 둬야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살펴보았던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고난에 관한 현실입니다. 고난. 우리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알지만 겪을 때는 모릅니다. 분명히 3절에서 5절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산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누구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복된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세요? 세상적으로 그 복된 현실이 드러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풍성하고 풍성한 세상 영광을 누리고 살 거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축복. 그런데 시험과 근심. 시련과 슬픔이에요. 축복을 받은 자들이 시험과 근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련과 슬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necessary.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시험도 아마 있을 거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시험을 must 꼭 지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즉 proof of faith예요. 영어로 하면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 삶에 이런 시련이 있을 거라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시련들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꼭 있어야 되고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확실한 믿음, 즉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이 과정은 꼭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어떻게 들리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과 고난이 한 메시지입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 축복이 어떻게 고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복음은, 참 복음은 세상 죄인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과도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천국 축복도 받는 걸로 가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축복과 고난이 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축복받았으면 고난이 다 없어져야 맞죠.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야 너희도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고난과 시련을 must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제 소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복된 현실을 고난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기들 죄에 따라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꼭 전해야 하고요. 꼭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고난이 빠진 복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을 꼭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음성입니까?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더 염려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고 있고 이 과정을 꼭 지나가야 내 아들의 영광을 이룰 수 있으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내 선하고 기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저주나 형벌은 없습니다. 저주나 형벌로 찾아오는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은 다 가져가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축복만 주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죄성대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아직도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세상 일들이 더 잘되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은 세상적인 현실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이 소유하게 하신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현실이 이 땅에서는 믿음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고난을 거쳐가야 된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거듭나게 하신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서 꼭 믿음의 실현의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Must.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해 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왜? 참 아들 되신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쳐가셨어요. 우리는 그 아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아들이요, 가장 복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아들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아들임으로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게 하셨은즉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위해 온전한 아들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신다. 어떤 시련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모든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죠. 믿음의 증거를 위해 찾아오는 시련은 각 성도마다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시련, 병이 걸리고 아프고 치료받아야 되고 싸워야 하는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시험, 어려워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별것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여 바닥까지 떨어진 믿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근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고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까지도 사용하셨어. 베드로가 지은 그 큰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굳게 세워가시는데 쓰세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게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도 나만 아니라 나의 고난을 통해 나와 한몸이 되어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내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중에 있다. 여러분 한 분만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한 몸이 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도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는 별로 고난이 없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형제들이 받는 고난이 또 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분명히 알라고 하시고요. 이 뜻을 분명히 품고 살아가라고 하세요. 알고 품는 거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고난이 막상 있으면 자꾸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만이 나를 주장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근심하게 하는 시험들을 만날 때 단지 시련이 없어지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서 그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게 해달라 내 믿음을 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 더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더 내 소견대로 가고 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과 천국으로 복음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내 현실을 그 안에서만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만 찾아오고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다만 여겨지면 더 내 소견으로 가고 더 세상 찾아가고 거기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 와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겪는 미련의 믿음의 시련이 왜 복된 것인지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어떠한 기쁨의 현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것인지를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이 왜 복된 것인가? 이것이 왜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가? 분명한 것은 시험 자체에 기쁨이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분이 시험 당할 때 참 기쁘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시험 자체에 어떻게 그 자체로는 결코 기쁜 게 아니에요. 거기 숨겨져 있는 복음이 현실이 기쁜 거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 영어로 하면 이 근심한다는 단어가 grieve예요. grieve.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나 기독교는 그냥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공수래 공수로 공수거?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세상 통달한 사람처럼 얘기하죠.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면 근심하고 슬퍼해야 할 현실들이 좀 더 나아질 것이므로 모든 일에는 전화위복이 있으므로 전화위복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라 이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소견이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장차 이루어질 분명한 영광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슬픔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시험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과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복음의 현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시련들이 사실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다 똑같은 세상 현실로도 볼 수가 있죠. 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못 살 수도 있고 똑같이 비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놀라운 거냐? 그러한 시련들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 죄인들과는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좌절하든지 체념하든지 나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하다 그렇게만 여기며 살든지 헛된 소망이라도 붙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세상 육체적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만 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죠. 뭘까요? 오늘 본문에 In this we greatly rejoice. In this.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누릴 영광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제일 비참해. 나는 좌절, 체념. 아이고 좀 나아지기 위해 뭘 좀 찾아가야 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끝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복음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회복하지 않으면 더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과 그것에 따른 반응이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어 우리 믿음이 증거되게 하고 우리 믿음의 순전한 정금같이 되게 하고 우리로 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 더 우리가 죽음 후에 아니면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때 결국 현재의 시련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요.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는 환난과 시련이 믿는 우리로 더 인내하게 하고 연단에 가서 결국은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붙드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복된 거라는 겁니다. 환란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가니까. 환란이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게 되면 복된 것이 아니죠.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환란이 소망을 이루어가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세상 죄인들이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성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환란과 시련으로 인해 그 믿음이 드러나요. 둘 중에 하나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떠나가고 자기들의 믿음이 거짓 세상 믿음이었음이 드러나는 때가 되어 그 환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누구에게는? 거짓 믿음을 가진 가라지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불과 같은 시련을 교회에 주시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도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많은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배교하고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은 처음부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당시에는 비록 근심도 있고 의심도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죄인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 예수님 버리는 걸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으로 굳게 되어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걸로 쓰셨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삶의 고난을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현실로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러면 소망의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잠깐이라고 하시죠. 잠깐. 잠깐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단어로는 시간적으로도 잠깐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원래는 light, 즉 정도적으로도 가벼운, 경한으로도 번역이 돼요. 반대로 크게 기뻐다 하도다 할 때 크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도적으로도 크다는 뜻이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시험과 고난이 장차 누릴 크고 영원한 기쁨에 비해서 우리는 제일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극히 작고 짧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가벼운 거다. 가볍지 않죠?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뭐에 비할 때 가볍다고요? 우리가 누릴 천국 영광에 비할 때. 그러니 천국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가볍게 갈 수가 없어요. 제일 무거운 거예요. 세상 짐 내가 다 지고 가는 게 된다고요. 이걸 바라볼 때에만 가벼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이것도 고난 자체가 가볍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저 비교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되죠. 비교만 하시고 대조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중한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그에 비해 경한 세상 고난을 이겨내라. 이 말씀도 되지만 다른 뜻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지금도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무엇이 이루어간다고 하시나요? 방금 읽은 4장 17절 고린도후서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방편이래요. 비교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라.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야만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성도는 현재 꼭 must 믿음의 시련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에 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이 이루느냐?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꼭 must 지나가야 한다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 우리 하나님 좀 우리 사랑하시면 구원받고 바로 영광으로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왜 고난을 거쳐 고난을 방편으로 해야만 꼭 영광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룰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천국 영광에 이르기 위해 고난을 거쳐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아들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화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시련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난을 알려주실 때는 must로 알려주시지 possibility로 알려주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선포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하라고 찾아오는 시험, 불시험,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뭘 알려주냐 하면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시련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로 예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므로 시련 당할 때에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가 이룰 천국 영광을 바라보라. 처음에 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장차 이르게 될 현실이 지금 현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를 겁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 영광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그 현실은 영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실 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천국 영광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이겨내셨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그 삶으로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처럼 달려가라.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든지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 형벌, 심판? 아닙니다.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내 육체적인 것이든 내 죄와 허물로 인해 찾아온 것이든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시고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변치 않는 현실이라는 것.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혼자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고난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가 안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품에 안고 사랑과 은혜의 용서에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이 길을 그 아들의 고통과 아픔도 알지만 거쳐가야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주셨잖아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어권은 사실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고요. 갈수록 아프신 성도님도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아우, 나도 내일 어떤 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아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마 더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염려해서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셨어요. 잠깐 고난 지나갑니다.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일 거예요. 근데 지나가야 합니다. 거쳐가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손에 맡기세요. 어떤 병에 걸릴지, 뭐 내일 어떻게 또 뭐 병원에 가게 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조차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간직해 주신 하늘의 기업을 물을 거고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거예요. 이걸 바라보셔야만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분명한 약속의 말씀, 제가 세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하는 믿음의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 이 생의 비참함 속에 죽어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발견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 그것보다 나의 육체적인 현실이 나의 세상적인 현실이 나를 주장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천국을 향해 눈을 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더욱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의 현실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시험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이기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천성에 가는 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잠깐 근심하는 시험이 있지만 또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이겨나가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